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이라크 주재 미국인과 시설을 공격한 친이란 성향 민병대를 봉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라크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활동 중인 친이란 성향 민병대의 시설에 대한 정밀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시설물들은 이라크 소재 미국인과 시설에 대한 무인기 공습에 관여한 이란 지원 민병대에 의해 활용됐기 때문에 목표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습은 시리아에서 민병대의 운영과 무기 저장 시설로 활용 중인 두 곳과 이라크 내 한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이 시설들은 모두 두 나라 국경에 근접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보여주듯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라크 내 미국의 이익을 겨냥한 집단들의 공격을 분쇄하기 위한 추가 군사 공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상 러시아 크렘린궁은 중러 우호 협력 조약 체결 2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두 정상이 이날 화상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현황과 전망을 평가할 것이라고 크렘린궁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양국과 국제 의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화상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달 19일 중국 내 러시아 기술이 도입된 원전 착공식 행사에 이어 40일 만입니다. 한편 중국 국영 글로벌타임즈 신문은 어제 보도에서 이번 화상 정상회담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과 중러 우호협력조약 체결 2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열린다면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오늘 바티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블링컨 장관의 교황 알현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40여 분간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2015년 자신의 미국 방문을 회상하며 미국민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전했다고 교황청은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지난 2015년 미국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교황 알현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고위 당국자가 교황을 만난 첫 사례입니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형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각국이 다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독일과 호주 등이 포르투갈과 러시아 등 변이 바이러스 우려 지역에서 오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델타형 변이 확산에 따라 다시 금주령을 도입했습니다. 태국은 수도 방콕에 대해 한 달 동안 제한적인 봉쇄 조치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고 말레이시아도 오늘 완화 예정이었던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은 방글라데시, 영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페루 등 7개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5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면서 마스크 착용 규제를 없앴던 이스라엘도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지난주 폐간한 홍콩의 반중매체 빙거일보의 논설위원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어제 보도에서 이날 빙과일보의 논설위원 펑 와이쿵 씨가 영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을 찾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펑 씨는 외국 세력과 결탁해 홍콩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펑 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지금까지 체포된 빙과일보의 관계자는 총 7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라이언 로 편집국장을 비롯한 빙과일보 임원진을 체포하고 회사의 자산 1,800만 홍콩 달러를 동결했으며 빙과일보는 결국 지난주 폐간했습니다. 한편 오는 30일로 발효 1년을 맞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100명 이상이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오늘 보도에서 현재까지 각계 각 층에서 114명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주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미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고는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북한과 외교적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돈 세탁 등 국제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해 고위험 국가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중이 줄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식량난 등에 따른 주민 여론의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 가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일부 의원들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북한 정권의 잇단 담화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25일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처음에는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상원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이 최근 잇단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사진용 외교를 결과로 뒷받침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협상할 기회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과 미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연장선에서 대화의 토대를 다시 구축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부당했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키 의원은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는 관료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견해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하원 의원은 북한의 이번 담화에 대해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라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 정권이 다시 관여할 의사가 있다면 미국은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도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제재 완화가 북한을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전제 조건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북한이 평화 대신 호전성과 고립을 계속 선택하는 것은 실망스럽지만 놀랍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과 중국, 러시아의 독재주의 후원자들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을 핵으로 위협하는 벼랑 끝 전술이 막다른 길로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한다며 직접적인 의사소통 가능성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잘못된 기대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음 날인 23일 리 선건 외무상 담화를 통해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은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 가능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주재 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과 제니타운 미국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25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서 북한 정권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토콜라 부소장은 미국은 대북 제재를 협상의 지렛대로 인식해야 하는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한 제재 완화는 불필요하다고 밝혔고, 타운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미국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I think Sung Kim, by using those words, was indicating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ants to pursue a diplomatic path with North Korea. And they're open to do it without creating any
성김 대표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인 길을 추구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해 통과해야 할 어떤 걸림돌이나 장벽, 시험을 만들지 않고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의 대화 재개를 설득하는 데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에게 대화 재개의 걸림돌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어쩌면 대화 재개에 있어 더 유연하다는 압박을 북한에 더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의 발언에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Well, I think it fits in with what they've been saying earlier. You know, the Biden administration described their new North Korea policy as being one of flexibility and calibration.
이전에 미국이 말한 것과 부합한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이 유연하고 세심하게 조율되며 단계적이라고 설명했죠.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인데, 성김 대표는 그런 점을 강조한 걸로 생각합니다.
제니타운 선임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You know, they're trying to give the impression that, you know, they're open to diplomacy and they're willing to meet at any time. I don't think they expect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외교에 열려 있다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미국은 북한이 처한 어려운 국내 상황으로 밀어볼 때 북한이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북한이 말했던 것도 협상 재개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 외에 다른 어느 것도 강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광범위한 의제를 제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미국은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번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 북한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암시를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김 특별대표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완화했다는 신호로 볼 수는 없을까요?
I don't think it softened its stance. It hasn't had preconditions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to be honest.
미국이 입장을 완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전제 조건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부터 없었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징후만 없었을 뿐 대화를 할 시점은 많았습니다. 미국은 과정과 원칙에 입각한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가졌던 불만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은 과정과 원칙을 논의하는 대화에 참여했지만 문제의 중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실체적인 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여정 부부장과 리선관 외무상의 즉각적인 반응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Well, I think both Kim Yo-jong and Ri Seung-gun's statements were meant to emphasize that while Kim Jong-un and his recent
김여정과 리성권의 담화가 강조하는 건 김정은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외교의 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한 것이지 북한이 그 문을 통과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외교의 문을 닫겠다는 뜻도 물론 아닙니다. 대화에 다시 성급하게 복귀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전한 건데요. 특히 회담에서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둘지 더 나은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북한은 결과가 주도하고 결과를 지향하는 대화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북한의 반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I didn't see it as being that negative myself. When they talked about either confrontation or cooperation, I took it to mean they don't want to negotiate.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결과 협력에 대해 말했을 때 저는 오늘 협상하길 원치 않을 뿐이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당장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기준으로 볼 때 최근 미국에 대한 그들의 성명은 매우 약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Well, for example, they did not hold their traditional June 25th Anti-American Imperialism Day events. So then
예를 들면 북한이 매년 6월 25일 한국 전쟁 발발일에 개최하던 미제 반대 투쟁의 날 행사를 열지 않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행사를 열지 않은 것이 현재는 미국에게 거칠게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김여정과 리성권이 말한 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신 말씀은 북한이 현 시점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표시한 것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I think we shouldn't waste time. I think that even if North Korea is not prepared to talk immediately, there's a lot that can be done behind the scenes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당장 대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요. 미국과 한국 간에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협상의 위치를 점하는 준비를 위해 막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건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비핵화를 넘어서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의제와 시점, 혜택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제재를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까와 같은 실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기 위해 미국이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신가요?
I can't see the sanctions being lifted first. There's no special reason to. The reason negotiations work is because both sides want something.
저는 제재가 처음부터 해제돼야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협상이 가능한 이유는 양측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이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하노이와 싱가포르에서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대화에서 일종의 지렛대입니다. 회담 시작 전부터 제재를 해제하는 건 건설적인 대화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운 선임 연구원님,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You know, the North Koreans don't seem to be ready to come to negotiations now. But the
북한은 현재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북한은 어떤 결과도 생기지 않을 대화에 의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뭔가 더 확실한 게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중 일부는 대외 메시지를 비핵화 목표 이상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평화 체제와 관계 정상화, 또 외교에 더 열려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의제로 돌아가는 것이죠. 초기 제안들을 띄우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첫 단계가 무엇일지, 또 미국이 말하는 첫 단계가 어떤 것일지 등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과 제니타운 스팀튼 센터 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조용히 밀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월에 베이징을 방문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이 눈에 띄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2주년을 맞아 세 가지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선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은 시 주석의 평양 방문 2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를 열고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과 박명호 외무성 부상 등 북한 고위 간부들을 초대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리진진 평양 주재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금평 동지와 상봉하신 두 돌을 기념하여 21일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사진 전시회가 진행된 소식과
같은 날 중국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3주년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 2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자담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리용남 대사 등 북한 대사관 외교관들과 숭타오 중국 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장 등 북중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리용남 대사와 리진진 평양주재 중국 대사는 21일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와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나란히 조중 친선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북중 국경 봉쇄로 한동안 뜸했던 북중 대면 외교가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 북한과 중국이 새삼 조중 친성과 혈맹을 강조하는 것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우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대화 또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과의 결속 강화가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제재 완화,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을 대화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접근에 대미 압박 전략을 논의하고 도움을 받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w much China will support North Korean initiatives?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3월과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또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 할 공산이 큽니다. 현재 북한은 식량이 100만 톤 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재와 외환난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중국으로부터 식량, 비료, 기계, 원부자재,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제대로 들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중국의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말했습니다.
Survival. They really need as much food aid from the Chinese as possible with no strings attached.
앞서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신냉전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타이완, 그리고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는 미국, 일본, 한국을 연결하는 남방 삼각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북한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3자 핵무력체제 복원을 미국이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협력체제가 강화되면 무게추를 맞추기 위해서 북중협력을 당연히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한편 중국은 최근 북한 핵협상 재개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류 샤오밍 전 영국 주재 대사를 지난 4월에 임명했습니다. 과거 평양 주재 대사를 지낸 류 샤오밍 특별대표는 지난 두 달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류 샤오밍 특별대표는 그동안 러시아, 영국 등과 접촉한 데 이어 23일에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고속 본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남북 관계 개선과 쌍계병진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계병진이란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첸 연구원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들여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베이징을 통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The lack of mov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causing the Chinese to also improve or display what would seem to be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이와 관련해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최근 38로스 기고문을 통해 중국으로서도 미국과 협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입니다. 오는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북한과 중국은 7월 11일로 우호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나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조중 우호 협력 조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7월 11일을 전후한 고위급 인사의 방중 또는 방북이 예상된다며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조약 갱신 연도에 방중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중 우호 협력 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당시 김일성 주석과 저온라이 중국 총리가 서명한 상호 안보 조약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7월 중 베이징을 방문하거나 중국의 고위 인사가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hat Kim could come to China, or that some high-level Chinese delegate could come to North Korea.
전문가들은 미중 간 기포가는 대결 상태의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고위험 국가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 정권이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논의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25일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북한의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유지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기구는 20일부터 25일까지 화상으로 진행한 총회를 마친 뒤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다시 고위험 국가로 지정된 이란도 명단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상황에서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 오른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중단했다면서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발표한 성명을 참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명이 북한과 이란의 최근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나라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대응 조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기구의 던컨 크로우포드 대변인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올해도 고위험 국가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남아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Nothing has changed for those. They remain the same. Iran and North Korea remain on the high-risk jurisdictions list, remain on the so-called blacklist.
크로우포드 대변인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란과 북한 모두 고위험 국가 명단에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 모두 이행 계획에 대한 논의에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신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0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서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WMD 확산 자금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37개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걸프협력기구 등 2개 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2월과 6월, 10월에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밤 9시 29분 15초를 막 지났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유해발굴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해발굴은 살아남은 전우들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한국전이 발발한 1950년 한반도에 파병됐던 참전용사 밥 그랜드필드 씨는 그해 겨울 얼어붙은 길가에서 미군 시신 두 구를 옮겨야 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 육군 27보병연대 박격포 소대에 배속됐던 그랜드필드 씨는 25일 주한미군 전우회가 한국전 발발 71주년을 맞아 진행한 화상대담에서 최근 종료된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한 소감을 묻는 VOA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랜드필드 씨는 당시 차량을 몰고 가다가 길가에서 왜소한 미 해병대 대령과 덩치가 큰 이등병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고 멈춰섰다며 대령의 경우 총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간 상태였다고 회고했습니다.
We were under orders, if possible, pick up any dead GI.
그랜드필드 씨는 꽁꽁 얼어붙은 뻣뻣한 시신을 들어올리는데 상당히 고생했다며 그 순간 이것이 전쟁의 참상이며 계급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I thought to myself, you know, this is really combat. People are dying.
그랜드필드 씨는 상부로부터 한창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방치된 미군 시신을 수습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많은 전사자와 실종자의 유해를 고국으로 송환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기로 2년 반 동안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진행해온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 발굴 사업을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초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2년 반 동안 호응하지 않아서 종료된 것입니다. 고인이 된 참전용사 매뉴얼 메카르도 씨의 손자인 호르게 메르카르도 씨도 이날 대담에서 한국전 전사자와 실종자의 유해 송환은 미 국민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한 시대의 장을 완전하게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just a very vital component of completely closing the chapter of that area.
특히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며 모든 미군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카르도 씨는 한국전의 역사가 살아남은 후손에게도 중요한 치유의 매개체라고 말했습니다. 메카르도 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미국 령인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주축이 된 미 육군 제65보병연대에 근무했다고 소개하며 푸에르토리코 형제들의 희생의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가 미 본토 공격을 감행한 뒤 한국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메카르도 씨는 당시 테러 현장에 긴급 의료 지원 인력으로 근무했다며 처참한 현장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의 참전 수기를 접하고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자유를 위해 머나먼 이국 땅에 희생한 역사를 배우게 된 이후 한국전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역사가 아닌 세대 간 이어졌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closure for my heart, not only for my grandfather, but for my father, who really was the son of the dedicated combat soldier from the
3,920명의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주축이 된 65보병연대는 한반도의 주요 전투에 참가한 유서 깊은 부대로 특히 장진호 전투 당시 중공군에게 몰살 위기에 처했던 유엔군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9만여 명의 북한 주민을 남한으로 피신시킨 흥남 철수 당시 흥남항 주변에 남아 지뢰를 매설하고 가장 마지막에 철수한 부대도 65보병연대로 한국전 참전 유공으로 부대 전체가 애호의 금성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날 사회를 진행한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자신도 2대에 걸쳐 한반도에 복무한 한국전 참전 가족이라며 아버지는 당시 65보병연대 중대장으로 참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We all want an accounting for those that went to another country, another region.
샴포 전 사령관은 미국은 모든 전우들을 조국으로 데려오길 원한다며 북한이 유해 발굴 작업에 호응하고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주민과의 인터뷰 방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중이 최근 줄어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일환이지만 식량난 등에 따른 주민 여론의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람한 국무위원회 연주단 녹화 방송을 방영하면서 공연을 시청한 북한 주민이 김 위원장의 수척한 모습을 걱정하는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연주단 공연 실황을 감상한 한 주민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수척하신 모습을 볼 때 인민들은 제일 가슴이 아팠다고 소감을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한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우려를 대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군인 가족 예술 소조원과 기념 촬영을 한 뒤 한 달 가까이 공개 활동을 하지 않다가 이달 초 당 정치국 회의를 시작으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 전원 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전보다 손목시계를 더 조여맨 게 포착된 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도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았던 기간 중에 체중을 감량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고 일각에선 건강 이상설도 제기됐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신상 변화와 관련해 언급을 삼가해온 북한 당국은 이번에도 한동안 침묵을 지켜오다가 주민 인터뷰 형식으로 사실상 김 위원장의 체중 감소를 공식화한 겁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김 위원장의 수척해진 모습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김 위원장의 감량이 건강관리를 위한 다이어트 차원인지 건강 이상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순 없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 들어 부쩍 늘어난 김 위원장 개인 우상화에 초점을 맞춘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술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올해는 오히려 김정은 개인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선전선동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김정은 개인에게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는 이런 방식의 선전선동을 위해서 지금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을 써먹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북한 매체들이 올 들어 김 위원장 개인 숭배에 초점을 맞춘 보도들을 크게 늘린 배경에는 올해로 김 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은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경제 외교 등 분야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협상 재개를 놓고 신중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핵이나 미사일 실험 등 고강도 도발로 내부 결속을 노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지 정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선대 지도자들에 비해 정통성이나 권력 기반이 취약했던 김 위원장이 집권 초부터 공을 들인 이미지 정치도 실질적 성과 없이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 내 식량 사정도 김 위원장의 체중 감소를 소재로 한 주민 인터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 정치 중에 핵심이 뭐냐면 친애민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굶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만 비대한 몸집을 보인다는 건 사실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까지 빠진 수척한 모습을 보인다는 설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정보당국은 감량 이전 김 위원장의 몸무게를 140kg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줄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사진으로 공개된 김 위원장의 모습은 여전히 비만 상태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은 비만이 건강과 권위의 상징인 사회라면서 김 위원장의 수척한 모습은 북한의 기성세대들에겐 동정심과 충성심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민은 장마당 활성화로 돈 많은 일반 주민들이 생기면서 북한에서도 다이어트를 의미하는 살까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일도 교수는 배급 경험이 없고 상대적으로 외래 문물 접촉도 많은 장마당 세대로 일컬어지는 북한 젊은 세대에겐 이 같은 선전선동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황 교수는 북한의 선전선동 수준이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진부한 방식과 과거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면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우상화에 활용하는 방식도 과거 패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그럼에도 북한이 이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여론에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고육지책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러는데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우리처럼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어야 되냐, 병 걸려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제 북한은 이제 버이부 비롯돼서 주민 상황 조사를 계속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감지가 된다는 걸 이미 하거든요.
한편 한국통일부는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의 체중 감소와 관련해 건강이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할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미국 내 탈북민들이 조직한 단체가 지난 한두 달 사이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 인력 6명의 탈북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해외에 합법적으로 파견된 북한 고급 인력 중 20, 30대 청년들이 탈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을 데리고 한국에 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한 허강일 씨와 구독자 57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이자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 박연미 씨는 지난해 말부터 유튜브 채널 북한을 바꾸다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해외 주재 북한 분들 탈북을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영상을 올리면서 북한의 해외 파견 인력의 탈출을 지원하는 무궁화 구조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일하시는 북한 분들에게서 연락이 정말 많이 오잖아요. 정말 구출하고 싶고 아니면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진짜 해외에 계신 북한 분들이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
맞습니다.
하는 게 진짜 이런 케이스 저는 처음 깜짝 놀라 처음에 이런 걸 들으면서 와 이렇게 유튜버의 영향력이 크구나.
허강일 씨는 24일 BOA에 일반 탈북민들이나 해외 파견 노동자가 아닌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합법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고급 인력들로부터 연락이 꾸준히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북한 실상을 알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저희 유튜브 보고 감동을 받고 탈북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 진짜 왜 내가 이런 사회에서 살지 하면서 이제 동감을 가지고 탈북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달 결성한 무궁화 구조대는 도움을 요청한 북한 파견 인력이 안전하게 체류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유엔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숙박비와 여행 경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에서 협력 가능한 기독교 선교사를 연결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무궁화는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끈기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탈북민들과 연관성이 깊다며 지난달 초 단체를 만든 뒤 한두 달여 만에 이미 6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북 지원을 요청하는 북한인들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이란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다 20대, 30대입니다. 저희가 구출해낸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제 결혼 안한 애들도 많은데 합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 이런 김정은 독재 정권에서 자기 청춘을 썩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이게 개명이 됐단 소리죠.
허 씨는 청년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고 센스도 많아 해외 파견 중 유튜브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자주 애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인간 개조론까지 꺼내들며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과 비사회주의 척결을 부쩍 강조하는 것도 청년들의 이런 변화와 체제 위협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허 씨와 박연미 씨는 최근 올린 동영상에서 해외 파견 북한 주재원과 직접 전화로 연결해 음성을 변조한 채 이들이 왜 자신들의 유튜브에 관심이 많고 북한 체제에 불만이 높은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한국 뉴스 다 봐요? 사람들이?
아, 다 봐요?
그럼 저희 유튜브도 다 보겠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단체를 통해 최근 안전지대로 탈출한 제3국 내 전직 북한 청년 주재원은 2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를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호기심에 처음 유튜브 동영상을 봤을 땐 내용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계속 시청하면서 신뢰가 갔고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대부분 거짓임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또 거짓말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됐고 요즘 북한 청년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며 국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냐고 반문하면서 점점 더 조이면 악밖에 안 생기고 반발심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직 북한 청년 주재원은 아울러 해외 파견 간부들 뿐 아니라 북한 내 관리들도 최근 김정은의 횡포와 경제난의 심화로 불만이 상당하고 빨간물은 다 빠졌다며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고 싶어 용기를 내 탈출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미국에 가고 싶어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연락을 못했다며 고민 끝에 허강일 씨 측에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강일 씨와 박연미 씨는 이렇게 갈등하는 북한 파견 인력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탈출해야 할지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다 해소해서 이제는 담임 책임자들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이 대체로 해외 나왔지만 자기 요건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나.
그 정도로 지금 엄청 탈북 못하게 하려고 힘든데 최대한은 요건 복사본이라도 건사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만약에 없으면 내가 북한 사람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잠깐 서류든 아니면 이제 그 사진들이 있잖아요. 가족 사진도. 그것도 내가 북한 사람이라 인정하기 좋은 거거든요.
이들은 또 동남아 국가는 한국 대사관, 러시아는 유엔 난민기구에 접촉하는 게 수월하고 추후 인터뷰와 조사 때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 협력해야 한국행이 용이하며 1, 2년 기다릴 각오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또 암호와 이메일 서비스로 보안 기능이 뛰어난 스위스의 프로톤 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인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지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탈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암울한 북한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단체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정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나와서 이제 그만큼 이제 뭐 복을 느끼고 배울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만 잘 산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시도 내 고향 땅을 잊지 않을 우리 형제들을 이제 잊지 않으려면 계속 이제 북한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최근 미국 내 탈북민들이 조직한 단체가 지난 한두 달 사이에 해외 파견 북한 인력 6명의 탈북을 지원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아 미국에 사는 한인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배우는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이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정현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오늘이 딱 미국 온 지 11년 된 날이에요. 미국 시카고로 이민 왔고요. 현재 University of Illinois 시카고.
한국에서 태어나 11년 전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다는 이정현 씨. 현재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 대학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정현 씨는 초등학교 시절 배웠던 한국전쟁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고 한국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유럽의 작은 섬 사이프러스에서 살고 있는 이하민 씨.
네,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 근데 이중국적이라서 그냥 대학교 때문에 온 거죠.
미주리의 한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하민 씨에게 한국 전쟁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뭐지, 그 한국 전쟁 돼서 많이 알고 있지 않아가지고 6.25 전쟁이 있었고 북한이 쳐들었고 그러면 유엔이 도와줬다 그 정도인데 그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괴뢰도당 미국, 한국은 적화통일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고 한반도 평화란 말은 탈북 후 처음 들었던 또 한 명의 청년 에블린 정 씨는 미국 입국 7년째인 탈북 난민입니다.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청년이기도 합니다. 네. 뷰티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와 성장 배경이 다른 세 명의 청년이 함께 떠나는 여행. 같은 언어를 쓰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비슷한 나이라는 것 말고 모든 것이 낯선 청년들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 아래 어떤 질문과 답을 얻게 될까? 지난 19일부터 22일 짧은 일정으로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한 이정현, 이하민, 에블린 정 씨에게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는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외쳤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호는 어쩌다 통일인데 우리 셋이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다큐 찍고 어쩌다 통일 우리 주제고요. 어디 갈 때마다 그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다 통일, 즉 평화의 조건은 하나가 되는 것이며 만남에서 시작되는데 서로 만나 부딪히고 배우며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바람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두에게 다르지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한 건 시카고의 공중파 디지털 채널 윈TV 시카고로 청년들은 이 방송의 한국전쟁 특집 다큐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입니다. 윈TV 시카고가 한국전쟁 71주년 특집으로 제작하는 아름다운 동행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해외 한국어 방송 대상 시상 공모에 지원, 선정돼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이 함께 여행하며 한 핏줄 같은 뿌리를 찾는 여정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와 지도자상을 조명해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청년들은 다양한 일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문가와 탈북민, 미국인 한국전쟁 참전용사, 한인 정치인을 만났고 주요 장소를 돌아봤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기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지만 청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에블린 정 씨는 뉴욕 시민들에게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인터뷰하는 식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봤거든요. 막 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 북한 사람들 본 적 있냐 이런 질문도 그냥 가서 이제 그런 엑스피리언스를 해봤어요. 여러분 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긍정적이고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70% 사람들은 이제 안 받아주고 잉널하고 이제 스쳐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고 네 그랬던 거.
북한에서 온 자신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반응을 보며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에블린 씨는 말했습니다. 이정현 씨는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둘러보며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역사는 되게 아직도 되고 있고 한국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고 한국인인 게 계속 자랑스럽고.
정은 씨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기념비의 문구를 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전장터로 보내는 미국인 가족들뿐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미국인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메 씨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Realized that there was more work going behind the scenes and that people are doing other work such as focusing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고 탈북민들은 북한의 남은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 등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이번 여정은 한반도에 대한 무거운 주제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 출신 에블린 정 씨가 역할의 중심에 섰습니다. 에블린 씨는 특별히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두 대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놀이문화에 대해 처음 들어본 청년들은 흥미롭다는 반응입니다.
So yesterday I learned a new card game and Evelyn taught me the new North Korean card game and it was interesting how like it's the same card but different rules. For us usually A is the top card but for them two is the top card. They switch it around. Which was kind of interesting to me, but still we were able to play the game and, you know, have a good time.
북한과 서양의 카드 게임이 다르다는 것인데 같은 카드로 놀이를 하지만 서양에서는 알파벳 A, 즉 에이스가 최고의 카드라면 북한에서는 숫자 2가 최고라는 겁니다. 다른 규칙이지만 여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반응에 북한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에게 작은 정보라도 주고 싶은 게 에블린 씨의 기대입니다. 태어난 곳과 성장 배경이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서로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청년들.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한국전쟁을 전후로 발생한 사안인들인 만큼 하민 씨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신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뭐 남의 스토리를 알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저도 방송국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 꿈은 여행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뭐 사진이든 뭐 다큐든 뭐 유튜브든 뭐 그거 통해서 사람들의 스토리를 알리면서 한국 전쟁이 무엇인지, 한국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한국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은 70년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알리는 게.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ABC,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는 이란의 영변으로 불리는 부쉐르 원전의 가동 중단 소식에 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또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시간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들 가운데서 최근에 주목을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 즉 그랜플루언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14년 6월 28일 1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두 발의 총소리가 사라예보에 울려 퍼집니다. 이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인 페르디난트 부부는 사라예보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육군 열병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던 중 세르비아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둡니다. 총을 쏜 사람은 오스트리아로부터 세르비아의 해방운동을 펼치는 비밀 결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내고 한 달 뒤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계 민족인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에 서고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도와 전쟁에 참여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1919년 6월 28일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7개월이 지난 1919년 6월 28일 연합국과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합니다. 1919년 6월 28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가져온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피살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연합국 대표와 패전국 독일 대표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과 동맹국에 전쟁의 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독일은 13% 영토를 빼앗겼고 군 규모도 제한됩니다. 또 독일은 320억 달러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은 이후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는 한 배경이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